왜 예수님이 새로운 제사장이 되어야 할까?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서부터 다음 주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론의 후손인 레위 지파 소속의 사람들이 족보에 따라 대대로 유대 민족의 제사장이 되는 율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그 율법을 깨뜨려 버리시고 그 제사장 제도를 폐기시켜 버리시고 예수님을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을까요? 율법을 통해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폐기시켜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멜기세덱과 관련된 우리 창세기 얘기가 있었잖아요. 창세기 14장에 있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율법에서 정한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보다도 더 우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당대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살았던 그 당대의 그 두 사람을 비교를 하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이, 우세하다는 것이. 그 네 가지 이유를 말했어요.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으로부터 복을 빌어주는 것을 받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은 영원한 변하지 않는 제사장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그들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그들도 똑같이 바친 것으로 간주가 된다 이런 것이에요. 이렇게 멜기세덱을 띄우고 멜기세덱을 우월하다고 평가하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이제 덜한 것, 열등한 것으로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새로운 제사장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통의 제사장인데 실제는 멜기세덱보다도 더 뛰어난 제사장입니다. 왜냐? 멜기세덱이나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그림자고 하나의 모형일 뿐이에요. 장차 오실 그 진정한 제사장인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이런 어떤 샘플을 보여준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 그게 왜 바꿔야 돼야 할까?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왜 그만둬야 할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11절에 보면 이 저자가 히브리서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레위 계통의 이 제사장 그 제도 직무나 또는 제사를 드리는 희생 제사의 그 제도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이유가 딱 뭐냐면 그건 백성들을 구원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어떤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제도가 그 제도를 맡은 사람들이 뜻했던 그 제도를 만들고 제사장을 세웠던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성취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 만족되지 않는다면은 그 제도는 폐기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가까이 갈 수 없도록 만드는 갈 수 없는 그러한 제도나 제사장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바로 11절에서 저자는 반문을 합니다. 이런 얘기죠. 1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더라면은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레위 제사장, 그 계통의 제사장으로서는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온전함을 이룰 수 없어요. 온전함이란 단어는 성취라는 말, 이루어냈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온전함이라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를 얘기할 때 성경은 온전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십니까? 온전한 성도들이세요? 나는 하나님과 정말 온전한가?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실 때 아, 너는 나와 온전한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실까? 물론 내가 하는 건 관계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온전합니다. 좋은 관계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성도예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시냐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내가 택한 백성이다. 너는 정말 내가 사랑을 주고 있는 백성이다. 너는 정말 나를 예배하는 자고 너는 나의 가르침과 나의 뜻을 다 순종하면서 나를 기쁘게 해주는, 내가 빚어내고 내가 너를 만들어낸 나의 목적과 내 뜻을 완전하게 이루어내는 그러한 존재다.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어떠냐? 제사장 제도를 만들고 희생 제사라는 걸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제사장과 제사의 제도가 완전함을 못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레위 제사장들이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백성들이 예배를 제사를 드리러 와서 그들이 제사 드릴 때 그들의 죄를 단 하나도 없이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제사의 행사, 제사의 종교적 의식만을 가질 뿐이지 그렇게 했다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희생, 제사, 제물, 동물을 잡아다가 피를 바르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죽어가는 짐승의 피나 짐승이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 예물이 아무것도 못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왜 그랬을까요? 그 제도가 나빠서가 아니고 그 제도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 제사장이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진정한 제사장이 올 그날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림자로 이러한 것이 장차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04편 4절, 110편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 너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을 장차 오실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레위 지파 계통의 인간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참답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다가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못했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이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우기로 하나님은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여기 11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운, 별다른 한 제사장.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인데, 여기서 별다른 이란 단어가요.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또 레위 지파에 속한 그런 계통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세우질 않고, 별다른 제사장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별다른이라는 이 헬라어를 보면은 헬라어에는 말이죠. 다르다. 이런 단어가 두 가지가 하나 있어요. 헤테로스라는 단어가 있고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헤테로스라는 단어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알로스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종은 다 같은데 모양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토끼는 토끼인데 모양이 다른 것처럼 서로 이렇게 사과나무면 사과나무인데 사과의 열매가 각각 모양이 다르듯이 이럴 때는 알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똑같은데 모양만 좀 다른 거. 그런데 여기 제사장, 별다른 한 제사장의 이 별다른이라는 단어에는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헤테로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종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절대 그거와는 다른, 전혀 다른, 아주 생소한,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그러한 제사장을 말할 때 이 별다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그 제사장 제도로는, 구약의 희생 제도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그 제사를 주관했던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며 그 레위 지파를 세웠던 율법이며 이 모든 것을 폐기시켜 버렸다. 그리고는 그거와 전혀 관계가 없는 예수님을 별다른 한 제사장으로 만들었다는 것.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이나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장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랬던 이유가 보면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 직분이 변혁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혁된다는 거예요. 변혁이란 말은 변경된다. 달라진다는 이런 의미예요. 변혁이 굉장히 변혁을 진짜 변혁으로 해놨는데 변혁은 변경 달라진다 이런 말 같아요. 제사 직분이 달라지니까 율법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제사장이 다른 사람을 세웠다면 제사장을 세우는 그 율법도 달라져야 된다. 그것도 폐기. 제사장 제도가 폐기돼 버렸다면 율법에서 말하는 그 제사장을 세우는 제도조차도 폐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제사장을 세운다면은 세우는 방법을 정해놓은 율법, 그 율법의 규정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율법에 보면은 제사장을 세울 때 반드시 레위 지파의 족속 엘르아살의 후손이어야만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의복을 입어야 되고 그들은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들은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규정을 정해놓은 율법이 있어요. 그 레위기에 다 적혀 있습니다. 민수기에도 이거 다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니까 그것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제사장은 그 법을 따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 직분이 변혁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럼 변혁된 새로운 별다른 한 제사장은 누구일까? 13절에 보니까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냐면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한 번도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는. 왜냐? 레위 지파 제사장 아니고는 아무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왕도 드릴 수가 없고요. 유다 지파의 왕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지파 최고의 형인 르벤 지파의 족속도 어느 누구도 못해요. 요셉의 지파도 아무것도 못해요. 오직 레위 지파의 사람들만 제사장이 되고 그들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3절에 보니까 한 사람도 제단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 거기에 속한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사람을 세웠다는 것이에요.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레위 지파에 소속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디 지파 소속일까요? 예수님은 어느 지파의 소속일까요? 제사장은 반드시 모세의 형인 아론의 아들인 레위, 아론의 그 후손들만, 그 사람들만 반드시 제사장이 되는데 예수님은 별다른 제사장이니까 그들과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13절에 다른 지파, 예, 속한 자를 가리켜 말았다 그랬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 14절에 보면 분명하게 선언을 했어요. 유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새로운 별다른 제사장인데 만약에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 세워졌다고 한다. 레위 지파에 소속된 후손이었다고 한다면 별다르질 않아요. 그냥 레위 지파의 제사장 중에서 조금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세웠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레위 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니까 뭘까요? 유다 지파에 속. 그러니까 분명히 아,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 속한 것이 분명하구나.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줘요. 성경에는 예수님을 유다 지파에 소속되었다고 기록한 것이 한 세 군데 정도 나와요. 우선 예수님의 출생, 탄생 기사에 보면, 탄생의 이야기에 보면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한 어린아이가 태어난다. 마리아나 요셉의 계파는 유다의 후손들이고 또 구약의 예언서에 보면은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된다고 반드시 메시아가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출생 기사에 반드시 유다 지파의 왕손은 누구냐? 유다 지파가 왕의 계열을 받아. 다윗 왕이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그 후에 남유다의 모든 왕들이 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그 왕의 후손으로서 유다 지파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레위가 아닌 유다 지파의 사람이 예수님이 새로운 별다른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건 유다 지파는 왕의 신분을 갖는 지파고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지분을 갖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새롭게 세워진 별다른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유다 지파의 소속으로서 왕의 직분을 갖는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갖는 그런 제사장이고 왕이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쿰난 동굴에서 피난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소망했고 기다렸던 게 뭐냐면 그들에게 메시아가 나타날 거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메시아는 어떤 존재여야 하느냐? 왕이면서 다윗의 지파에서 왕이면서도 그 사람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줄 제사장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있질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왕이 제사장이 될 수가 없고 제사장이 왕이 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쿰난 동굴에 있는 많은 이 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소망하는 메시아가 바로 그런 존재, 왕이며 제사장인 그런 존재를 원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그런 존재로. 왜냐? 멜기세덱이 왕이면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계통을 이은 그런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주님은 그렇게 유다지파에 속했어요. 유다지파에 속했다는 게 오늘 이 말씀에 분명히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5장 5장에도 보면 5장 5절에도 똑같이 예수님이 유다지파의 소속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딱 세 군데밖에 없어요. 출생, 여기, 계시록 5장 5절. 그리고 예수님은 유다지파라는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자꾸 멜기세덱의 얘기를 지금까지 한 이유를 이 저자가 이제 밝힙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내가 왜 자꾸 했느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도 뛰어나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 누구보다도 뛰어난 제사장이라는 얘기를 내가 왜 했겠느냐. 바로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멜기세덱과 똑같은 그런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것을 봤다. 그것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12절까지의 전부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새로운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런 성경의 예언과 현실을 일치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데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읽고 받아본 교인들 중에 그 성도들 중에 유대인들 교인이 있었어요.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찬인 사람이 있는데 이분들은 본래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인데 기독교를 예수의 복음을 전달받고서 그리고는 개종을 한 거예요. 컨버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는데 믿어가지고 한 조금 몇 년 믿어보니까 별게 없어요. 예수님이 뭐 대단한 분인 줄 알았는데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한 3년 제자들 데리고 다니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것도 반역죄로 죽은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모시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회의가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똑같잖아요. 처음 믿을 때는 뭣도 모르고 따라갔다. 어느 한순간 예수를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고 뜨겁게 예수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전교도 하고 성경도 읽고 하면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그 예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 예수가 나와는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 예수가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주질 않아요. 그 예수가 나한테 엄청난 감동이나 내가 정말 믿어야 될 그런 분으로 나한테 다가오질 않아요. 왜냐? 그냥 나는 하나의 종교인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렇게 보았다가 그분에게서 실망을 하거나 그분을 잘 알지 못하니까 떠나서 유대교라고 하는 다시 종교로 돌아가고 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들이 진정으로 따라야 되고 너희들을 지켜줄 제사장은 레위 계통의 그 제사장들이 아니라 너희 유대인들의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참으로 진정한 영원한 올바른 참된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많은 이 유대교와 또 기독교 이것에 대한 어떤 변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이용해요. 유대교는 옛날 걸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졌잖아요. 자, 유대교와 기독교는 사실 비슷한 것 같지만 한 뿌리 같지만 천만이 아니에요.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는 아직도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우리와는 다른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교는 뭐예요? 정확히 하면 이래요. 유대교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종족이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을 해서 하나님과 언약, 약속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특별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 공동체는 그렇다고 하는 그러한 종교,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좀 다르죠. 그런데 그래서 유대교의 교훈은 뭘까요? 유대교들은 뭘 가르칠까요? 구약 성경을 가르친다고 그러는데 구약 성경만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도 일부만을 그들은 믿고 있고 또 구약 성경이 아니고 그들 역사에서 오랜 세월을 흘러가면서 차곡차곡 쌓여온 그들의 어떤 역사나 전통이나 그들의 관습이나 그들의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을 그들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는 정확히 얘기하면 구약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요. 기독교는 신약의 종교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됐어요. 유대교는요 구약의 종교가 아니에요. 구약의 일부만을 그들이 인본주의적으로 어떻게 선택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생활하는 종교 제도화시켜서 사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의 백성이었는데 오늘날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 종교는 그런 것이 없어지고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나 하나의 문화로 하나의 종교로 선택된 게 바로 우리 이 저 유대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그들은 랍비나 이 사람들이 가르쳤던 그들이 성경이 아닌 구약이 아닌 다른 것을 그들은 또한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민족이 2000년, 3000년 전서부터 지켜왔던 그 전통을 지키고 그들이 그렇게 정했던 규례를 지키는 엄밀하게 말을 한다면 구약 종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예요. 그냥 민족의 종교. 우리 단군 종교 믿는 것처럼 그런 종교가 유대교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너희들은 신약의 종교다. 기독교란. 기독교는 신약의 종교가 아닙니다. 신약의 종교가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구약의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신약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우리는 또 보면서 신약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구약이 약속되고 옛 약속이 약속되고 기록된 모든 것이 새로운 약속인 새 약속인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 이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우리에게는 모두가 경전이 되는데 유대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종교가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믿는 것도 서로 다. 그들이 자 그럼 유대교와 기독교의 신은 어떨까요? 유대교의 신은 단일신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은 성부 여호와 하나님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도 그들은 신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를 그들은 오히 유일한 단일한 그런 신을 섬기고 있어요. 성경도 그들은 구약의 일부와 그들 유대민족이 쌓아왔던 역사적인 문학이나 기록을 그들의 경전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요? 신구약 성경. 그걸 믿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어떤 특별 계시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을 안 하잖아요. 기독교는 그렇게 되죠. 성경 외에 어떠한 가르침이나 어떠한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오늘날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치 않고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인간에게 알려주어야 할 계시를 말씀을 하셨다는 그 신약, 구약, 이 신구약의 그 계시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죠. 자. 속죄를 받는 것, 죄를 용서받는 건 어떨까요? 유대인들은 말이죠. 내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모세 시대에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사장도 필요 없어요. 아무런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하느냐? 스스로 구원을 받을, 죄를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선행을 함으로. 착한 일을 하고 올바르고 선하게 살면은 죄의 용서를 받는다.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독교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음에 의해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분이 대신 죽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받는다. 이런 속죄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근본 뿌리가 이 오늘 11절에서 12절을 말씀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메시아. 우리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교 사람들은 메시아 그리스도 새로운 제사장 예수를 믿지 않아요. 왜 그러냐? 아직 그들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만약 온다면은 아까 우리가 내가 얘기했던 대로 그들은 굽난 동굴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를 통합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온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왕국을 건설할 분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죄를 구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자를 만드는 이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도 달라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재림과 심판과 계시록을 통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우리는 비전과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구약만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선행을 하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간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지 하나님인지 하여튼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거고 악한 일을 하면 겟나라고 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계시록이 말하는 지옥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겟나로 떨어진다.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여기 이 우리 11절에서 15절에 굉장히 분명한 게 하나를 딱 얘기를 한 겁니다. 제사장 제도 없어졌다. 폐지됐다는 거예요. 율법의 그 제도 폐지됐다는 거예요. 왜냐? 율법이 아닌 다른 지파에서 나온다면 율법이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아론의 후손이 아닌 레위 지파가 아닌 전혀 다른 유다 지파의 제사장이 왔다면 그 제사장도 파기된 것이에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옛 율법은, 옛 제도는, 옛 제사장은 율법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율법에 의해서만, 그것도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되지만 이제 그것이 깨어지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을 안 하고 자신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기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에요. 자신이 길이고 자신이 진리고 자신이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새로운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어요. 내가 너희 죄를 위하여 피 흘리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 되신 거고 새로운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바로 이래서 히브리서는 흔들리는 구약에 매여 있고 옛 제사에 매여 있는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흩어지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올바른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받아들일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떨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한 진정한 제사장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로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리면은 전부 다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올바른 성도가 되는 게 급해요. 뭐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려가면서 내 죄를 없애버리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그분의 이름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종교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기독교인들, 우리 성도들 중에서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는 구원을 뭐로부터 얻었느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 구원을 얻었어요. 여기서 다 끝나버리고 말아. 그래서 나는 구원을 얻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나는 하늘나라에 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죽으면은 예수님 앞에 세워져서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나는 들어가는 성도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진정한 믿음은 그 다음이에요. 구원된 성도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 걸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느냐? 이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면 구원받아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죄에서 건져 주옵소서, 나는 이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이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끝났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의 이 삶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성화의 삶이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구원받는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구원을 받고서 어떻게 사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장되지 않아요. 성숙되지 않아요. 믿음이 형편없어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아무거나 구원받은 것이 세상 사람들에 비교가 안 돼요.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그들이 성화되고 변화된 삶의 모습이 없어요. 바로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새로운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죄도 구원하셨지만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도록, 그분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어쩌면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그런 성도가 아니라면 그는 그 구원받은 것을 어쩌면 그냥 구원받고 숨만 쉬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그들이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유대교가 아니고 구약이 아니고 오늘 새로운 제사장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이 진정한 대제사장의 제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서 예수님의 생명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렇게 변화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세워진 그날까지 나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주의 은총을 받은 성도입니다. 은총 받은 성도지만 그 은총 받은 성도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제사장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오셔서 구약의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길을 새로운 제사장 예수님께서는 열어주셨어요.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은 자녀들로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Yeah.